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16장, 그 다음에 1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 자녀들을 낳지 말라.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이 유다 백성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심판이 내리게 될 때 아내가 없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자식이 더 없는 것이 좋을 그와 같은 때가 임할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주신 이후에 이 유다 백성의 죄는 단순하게 이렇게 잉크로 종이 위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죄가 아니다. 무엇으로 기록했냐 하면 유다의 죄는 철필과 다이아몬드 촉으로 기록을 해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그와 같은 그 심판 유다 백성이 결코 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에게 소망을 둔 사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두 종류로 갈리느냐 하면 마음에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이 우리의 병인데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목사에 가까워서 소용없어요. 목사는 들어줄 수는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 강해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보는 가운데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들고 강해를 해야 되겠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라이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써놓은 예레미야 강해 중에서 한 부분을 취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18장, 19장을 좀 이해를 해야 20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8장, 19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18장과 19장에서 또 두 번의 시청과 교육을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에게 이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18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저쪽에 토기장이가 있는데 그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그 물레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는 물건을 만드는 그와 같은 장면이 그 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가서 봤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른 그릇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만들었던 그 그릇, 지금 진흙 상태로 있는 그릇을 완전히 훼손시키고는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이 유다 백성이 내가 선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걸으면 이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얹어놓은 그 진흙을 이 진흙이 훼손이 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토기장의 그런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그릇의 형태로 나왔을 때 토기장이가 가차없이 이 진흙을 훼손시키고 다른 그릇을 만든 것처럼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게 될 때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아무리 선민이라 하더라도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훼손시킨 것 같이 내가 택한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을 훼손시켜서 심판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 백성을 엄중히 책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적용해 볼 것 같으면 구원받은 자라 해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을 했는데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18장 18절에서 23절을 가서 보면 너가 이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 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어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예레미야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만드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이 시청각 교육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19장에 또 하나의 시청각 교육을 또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병 하나를 취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장로들, 지도자들을 데리고 저쪽에 있는 19장에 가서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들이 보는 데서 이 질그릇병을 깨트려서 질그릇이 더 이상 질그릇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니까 예레미야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 질그릇을 내려치면 질그릇이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그릇을 산산조각 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될 때는 이 토기장의 질그릇병을 완전히 깨뜨려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처럼 내가 이 유다 백성에게 내 엄중한 심판을 내려서 이 백성이 더 이상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백성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엄중한 심판이 올 것 같은 지금 시점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야, 저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유다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읽은 대로 예레미야 20장에 가서 보니까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감독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임멜의 아들 바수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임멜의 아들 바수울이라고 한 사람이 예레미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따위로 대언해? 하고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착고에 가두는 그와 같은 일이 20장 1절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많은 민족들을 향해 내 말을 전달할 대언자로 세웠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을 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내 말들을 넣어줄 테니까 너는 가서 그 말들만 전하면 된다. 뭐 멋있게 말하고 사람들 듣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 내가 내 입에 A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A만 전하면 되고 B라고 얘기하면 B만 전하면 된다. 너는 나의 대언자다.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입에 넣어줄 그 말들을 전한 대언자로 내가 세웠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많은 백성들이 너를 치려고 너를 대적하려고 노력할지라도 내가 너를 방벽을 세운 도시 너를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할 테니까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면 사람이 늘고 추종자가 늘고 예레미야 그 대언자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늘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니까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친척들이 떨어져 나가고 왕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 박사들이 오히려 와서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서 예레미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예레미야의 적이 되는 이와 같은 고독한 삶이 예레미야의 생애 속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아내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집에 와도 아내도 없어요. 아이들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독한 그러한 삶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와서 위협하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하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치리자가 명령을 내려서 예레미야를 데려와라. 예레미야를 데려와서는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지금 착고에 밤새도록 가둬놓았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 이제 조선시대 그걸 다루는 그런 그 영화나 이런 걸 가서 보시면 주리를 트는 그런 대목 여러분 보시죠? 누가 죄수로다 나오게 되면 이 발 밑에다가 이 나무를 집어넣고 말 그대로 사지를 틀어버려서 사람을 고문하고 하는 그와 같은 여기 지금 착고가 그런 내용의 착고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감옥에 있는 그런 착고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팔을 비틀고 다리를 비틀고 등을 내려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모독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예레미야에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레미야 일생에서 그 밤처럼 어둡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와 같은 날이 없었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 그에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 자존심 그거 빼고 예레미야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성도들에게 희생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이 대언자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고 그 다음에 육체를 피곤하게 하고 매를 치고 손과 발이 찢어지고 등이 아프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그날 밤에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이제 잡았어요. 백성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핍박해요? 이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역할하는 사람 중에 제일 우두머리 치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여기 2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 일을 해놓고는 바수리 아마 미안했든지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를 놓아주는 그런 대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 바수울과 바수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풀어주매 이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셨느니라. 바수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사방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 이름이 이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골 밋사빕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방에서 두려움이 내게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열매를 냈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를 핍박하고 이것은 대언자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사방에서 두려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 눈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등에 이렇게 피가 흐르고 손과 발이 뒤틀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수울과 너의 친구들은 바빌론에 잡혀가서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19장을 살펴봤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저 멀리 북쪽에서 한 민족이 저 멀리 북쪽의 한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20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 북쪽 나라, 북쪽 민족이 누군가가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빌론이다. 그래서 여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끝날 때까지 바빌론, 바빌론, 바빌론이 약 200번 이상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구체적으로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킬 그와 같은 나라가 바빌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다가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서 매를 맞고 사지가 뒤틀리는 이와 같은 그 형벌을 받으면서 그 감옥 속에 지금 착고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예레미야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적어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2013년도에 또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어둡던 밤에 예레미야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기록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자에게 주는 이 목회서신의 그 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0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여기저기 다닌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고난과 핍박이 어디에서 있었냐 하면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영혼의 그 어두웠던 그런 밤 그거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야하는지 내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핍박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이에요. 고난과 핍박이 오면 정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 고난과 핍박이 오는 일이 정상이에요, 그게.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째 왜 이렇게 고난이 없냐? 그건 뭔가 지금 믿음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속에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 교훈, 무엇이냐 하면 그는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낙담하게 되는 그런 그 원인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많은 사람이 중상 모략하는 것과 사방에서 두렵게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바수을 보고 마골 미사비비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마골 미사비비입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명예를 깎아내립니다. 내 위엄과 내 자존심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전하라. 우리도 그것을 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쁜 것 얘기해주면 내가 가서 저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전하고 해서 온 유다 백성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중상모략하는데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와 친한 그 친구들마저도 나를 저버리고 예레미야가 실족하게 되면 예레미야를 잡아서 넣어야 되겠다 하고 내 친구들마저도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또 왜 낙담했느냐. 둘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이 좀 들어야 되는데 백성이 저를 조롱거리와 비난거리로 삼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어서 코미디언들이 나오는데 코미디언들이 하는 그 주제가 뭐냐? 예레미야에 대한 거다,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뭐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무슨 물레하고 지능 얘기를 했다고? 예레미야가 또 토기장의 질그릇병을 깨뜨렸다고? 그게 코미디언들이 사용하는 그 코미디의 화제가 예레미야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우리 바수울 이 제사장을 가리켜 마골 미사비비라 그래. 네가 마골 미사비비다 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레미야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7절 가서 보세요. 오 주여,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속이고 나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면 너는 놋 성벽이 될 것이요 쇠기둥이 될 것이요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어디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속임을 당했다고 한 그와 같은 이 배신감이 생기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 노성벽이 뭐예요 지금? 쇠기둥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리를 틀지 않습니까? 손과 발에서 지금 피가 흘러내리고 내 등짝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속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속이셨다면 내가 지금까지 대언한 말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인데 왜 이렇게 백성이 듣질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나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이게 지금까지 내가 대언자 노릇한 게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 하고 지금 이 영혼의 이 어두운 밤 속에 들어가서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발생한 거예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핍박이 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가족들과 친지들이 킹제임 성경을 쓴다 그러면 왜 다 등을 지고 이단이라 그럽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너 머리가 돈 거 아니냐? 사람이 이걸 보존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냐? 너 그런 걸 믿는 거 보니까 이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단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기 지금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이 찢어지고 등이 부은 상태에 있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간 그런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7절에 뭐라 그래요? 오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예요? 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말이 그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기도가 1시간, 2시간 아니라 1초로 해도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어떤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주여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알았다 하고 이야기가 이 응답이 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특권이에요.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유일한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욥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자기의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자기의 모든 아들, 딸들이 없어지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욥이 그 재 속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하고 한탄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대적자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할 때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조카오니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왕이 자기의 장인이에요. 장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벼룩과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숨어서 시편 57편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하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마저도 이와 같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세요. 그럴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요 아버지요 이거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 그러한 특권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2013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올 거라는 겁니다. 듣기 싫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고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예레미야처럼 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가서 기도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고난당합니다. 그 많은 고난 중에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8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뭐예요? 평강의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회개하라.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얘기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바빌론 백성이 와서 너희를 폭력으로 너희를 치리하리라. 노략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핍박을 받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핍박을 지금 누가 받아요?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 되겠다 하고는 해결책을 지금 내놓는 그런 내용이 9절에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대언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 백성이 속을 썩이고 듣지 않고 이렇게 매를 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해결책을 내놓은 게 뭐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뭐예요? 대언자 그만하겠다. 지금 시골에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역시 목사를 하면서 과거에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가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언자의 심정을 그래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이 비틀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진 않았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주든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나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불가능한 걸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에 들어가서 불같이 타오르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곧바로 번복을 합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사무친다는 말은 내 뼛속에 갇혔다는 거예요. 내 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활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뼛속에 들어가서 이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심정이 됐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자기 책상 앞에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늘 그 말씀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자의 뼈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있지 않으면 그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돼요. 이게 없으면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문맥에 벗어나서 인용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복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뼛속에 지금 갇혀있는 그 말씀은 부정적인 이야기,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그게 지금 이 뼛속에 들어와서 이 예레미야의 뼈에서 활활 타오르니까 제가 도저히 이거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예요. 거짓 대언자들은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사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내면 100만 원 내면 하나님이 1000만 원으로 갚아준다. 긍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뭘 해준다고 하는 이러한 가짜를 전하면 백성이 우르르 거기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뼛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예레미야 뼛속에 불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자신의 그 모든 단어들을 영어 킹제임 성경에 완벽하게 보존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뼛속에 사무치도록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에 구약의 교회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해야 된다 하고 그 외쳐야 되는 그런 그 외침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뼛속에 불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러한 각오가 서 있지 않는 한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원 하는 그 형제자매들 가운데 특히 형제님들 가운데 목사를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예레미야와 같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한번 거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쭙겠어요. 여러분 뼛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활 타올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구원받기 전에 야 진짜 이게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구원이 무엇인가, 지옥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레미야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얼마나 깊이 거쳤는가, 그 깊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역이 크게 되냐 적게 되냐가 결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이 어두운 밤을 거친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어느 때 발생하느냐, 같이 일하고 내 친구로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도망갈 때, 그때 이 정말 힘든 것과 같은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제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형제님, 성경 번역자라면 이것도 감당해야 될 짐입니다. 이것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번역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배신을 하고 한 20명 정도가 처음 같이 시작했는데 이제 남은 사람이 3명뿐이 안 남았어요. 이렇게 진리를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 떠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을 제 친구로 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네. 셋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낙담 속에서도 11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11절에 주님은 강하고 두려운 분으로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걸려 넘어져서 이기지 못하고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리니 그들은 결코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하고, 12절에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는데 왜 이 일이 내게 임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13절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래요? 주께 노래하라. 여러분 이게 노래가 나올 상황입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노래가 나올 상황이에요? 노래하잖아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 가난한 자, 이 예레미야 이 가난한 자의 혼을 건져내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2013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러고 그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14절부터 18절은 예레미야가 뭘 얘기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를 저주하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넷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 하면 성도의 삶은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면에서 정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고가의 초고속으로 저 위로 올라가서 그냥 막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사는 게 찬양하다가 저 밑으로 떨어졌다가 찬양하다 떨어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구약시대의 대언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럽니다. 또 누구라 그래요? 그 대언자들 중에 예레미야와 같다 그럽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예레미야를 거의 동격으로 지금 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 보니까 과거에 예레미야하고 똑같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이만큼 찬양하더니 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쭉 위로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중인격, 사람은 하나인데 인격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신 적 있으시죠? 위로 쫙 올라갔다가 밑으로 확 내려가면 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14절부터 18절은 오히려 주님께 누가 되는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원래 14절부터 18절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예레미야의 그 마음속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넘쳐나는 것 같은 고민을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10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14절에서 18절은 여기 있어야 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두셨어요. 왜 두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 놓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인으로 칭함받은 건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처럼 아휴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잘하는 사람 것만 적어놨으면 기가 죽어서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구조로 생겨먹은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의의를 힘입을 때는 찬양을 이만큼 부르다가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는 저 밑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는 받았어요. 100%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지세요? 안 지세요? 죄 져요. 지금 예레미야처럼 죄를 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불평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성도라도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2013년도에 큰 희망이 돼야 돼요. 희망이 돼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지표가 돼야 돼. 매일 이러면 안 되고요. 매일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칠 때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이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다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는 핍박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하는지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지나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와 같은 묵상을 하면서 지금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기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 지금 여기 14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은 나는 왜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침례교회라는 이 교회를 만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시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사랑 침례교회라고 한 이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인천에 있는 사랑 침례교회 나를 멤버로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가? 이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저희에게 많이 넘치면 넘칠수록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뭘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왜 태 속에서 내가 나왔냐 하고 태 속에서 나온 이후의 것을 지금 한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태 속에 배 속에 너를 짓기 전에 창세 전부터 너를 대원자로 삼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원자는 어디까지만 봐요? 배 속에서부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만드셨는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보지 마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그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화된 삶을 살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한 일도 보기에 좋지 않은 일도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요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거 목사도 거쳐야 되고 성도라면 다 거쳐야 됩니다. 구원 받기 전에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야 그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구원 받은 이후에 성화된 그런 삶을 내가 왜 제대로 살지 못할까? 이 사역자로서의 삶을 내가 왜 제대로 살지 못할까 하고 이 영혼의 깊은 밤속에 들어가서 자기 그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올리셔서 위대한 대원자로 위대한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와 같은 악한 상황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거 가서 보시면 주님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기쁠 때나 자유로울 때나 모든 것이 평안할 때나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때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이런 복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며 주 예수님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쓰라린 절망 가운데서나 두통이나 상실감 혹은 실패가 내게 넘칠 때라도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의 가슴에 더욱 기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 사랑의 주님 내가 진실하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아픔이 찾아올 때나 죽음이 찾아와 사랑하는 자들을 데려갈 때에도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그때 주님 아, 그때 내가 주님의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리이다. 사랑의 구원자시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다른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아도 나는 진실하게 하시고, 내가 몇 안 되지만 신실하던 자 안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조롱받고 갇히고 죽음이 나를 엄습해도 주 예수님,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매일 어떤 운명에 처할지 몰라도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나의 힘은 약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견고한 버팀목이 되소서. 내가 진실하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소망의 말씀을 2013년도에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예레미야와 같이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해 주신 하늘의 복을 저희가 충만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